시편 1, 2, 3절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3절에 있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3절에 후반부에 있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 설교 제목은 의의 길로 인도입니다. 양은 습관의 동물입니다. 아주 습관적이에요. 오늘은 양과 목자를 아는 가운데 양과 관련해서 두 가지. 하나는 양은 고집스럽게 익숙한 곳에 머무려고 하는 습관이 있다. 그리고 양은 방향 강박이 현저히 부족하다. 거의 없다시피 한 동물이다. 고집스럽게 익숙한 것을 좋아하는 양의 습성. 양은 방향 감각이 없다. 이 두 가지 다 목자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고집스럽게 익숙함을 좋아하는 속성과 관련해서 양은 목자가 제때에 즉시에 목초지를 옮겨주지 아니하면은 뜯을 풀이 없는데도 고집스럽게 파먹어 들어가요. 그래서 목양을 많이 하는 나라인 스페인이나 그리스나 북아프리카, 호주,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 보면은 목축하던 곳인데 땅이 황폐된 곳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1년이 지나도 풀이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 황무지가 된 곳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양은 일주일 정도마다 거의 한 번씩 목초지를 옮겨가면서 그래서 한번 뺑 돌고 나면은 다시 몇 달 뒤에는 풀이 나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목자의 불성실함과 양의 속성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아서 일주일 정도면 옮겨야 되는데 방치해둔 결과 땅 아래 뿌리가 있잖아요. 풀을 먹어 들어가면서 땅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것을 땅을 헤쳐가면서 뿌리까지 뽑아먹기 때문에 몇 달이 지나도 다시 풀이 자라나지 않아요. 양의 상태와 목초지의 상태는 목자의 실력을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처럼 짧게 묘사한 구절이 없습니다. 양의 속성에 무지하거나 불성실하면 목초지가 황폐화되고 결과적으로는 양의 손해를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목자는 이러한 불성실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의 최선을 위해서 그때를 아시며 시간을 아셔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익숙한 것을 사랑하여 버리지 못하는 이 사람의 성향과 관련해서 우리는 꼭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익숙함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잘 벗어나지를 못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중독의 패턴이 양의 속성에서 나옵니다. 정신분석의나 상담 전문가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인간 행동 패턴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때문에 고통을 당하며 자란 딸들이 높은 비율로 술이 세고 술을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요. 100%는 아니지만 높은 비율이 그래요.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슬픔과 고통을 당해왔음에도 왜 이것을 반복할까? 지금 이 영역에서 이 원리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 지도자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합니다. 여러분 이 스테이트먼트를,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익숙하지 못한 환경이 가져다 주는 불확실함보다 익숙함이 주는 고통과 위험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사람에게는 있다. 우리는 그래요. 모든 중독적인 패턴이 분명히 이것이 나에게 해가 되는데 궁극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보면은 안 좋은 것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복해요. 양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목자 대신 좋으신 선하신 주 예수님이 필요한가? 왜 주님의 이름을 자주 불러야 되는가? 우리 스스로는 이 패턴에서 익숙하고 좋아하고 어제 했던 것 오늘 하는 이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두 번째는 양은 방향감각이 없습니다. 목자의 인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양은 풀을 뜯어 먹으면서요, 이거 하나만 먹고 또 이거 하나만 더 먹어야지, 앞에 또 눈이 풀해 보입니다. 이거 하나만 더 먹어야지. 양 때로부터, 양들이 모여있는 이 때로부터 쉽게 앞에 있는 풀을 뜯고 또 뜯고 뜯고 하다가 양 때로부터 이탈하기에 너무 쉬운 속성을 가진 동물입니다. 양은요, 양 때로부터 10m 정도 떨어지면 양치기 개가 몰아주거나 아니면 목자가 챙기지 아니하면 길을 잃는데요. 양 때에서 10m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동물들은 귀소 본능이 있어요. 말을 잃어버렸을 때 다른 마을에 그곳에서 잊어버렸는데도 며칠 지나서 우리 간으로 오는 경우가 많고요. 새는 물론이고 심지어 연어 같은 경우에는 수천 킬로를 헤엄친 가운데 몇 달 뒤에 자기 곳으로 돌아오는 그런 귀소 본능이 있어요. 양은 그게 없어요. 일단 양떼에서 떨어져 나가서 이탈하고 길을 잃게 되면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예.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면 그 주님께서 챙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와 사랑으로 그것을 챙겨주는 관심과 돌봄이 없을 때는요, 자연적으로는 더 안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구절에 주목해 주십시오. 이름은 reputation, 평판을 의미해요. 주님께서 자기 자신의 평판, 그분의 실력, 이것을 위하여, 이것 때문에 그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특히 중동문화에서는요, 자녀의 행동 통해서 부모의 인격이나 명성이 그리고 성품이 판단되기도 해요. 한국에 유명한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누가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한국은 아시아권에 있는 그 문화의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명성, 아버지의 성품, 인격이 아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양의 상태, 양의 복지, 이것은 누구에게 달렸는가? 양의 상태를 보면서 양치기, 목동의 성실함과 실력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좋은 목자를 가지고 그분의 인격과 열심에는 우리가 하자가 없다는 걸 알잖아요. 문제가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지 못하고 완성되지 못하고 늘 그 미성숙한 가운데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열심으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좋은 양치기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다섯 개 영역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판이 좋은 양치기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가? 첫 번째는 미리 대비합니다. 날씨 패턴과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 통달해 있고 미리 대피합니다. 대비합니다. 지난달 한국 등반 대가 사고가 있었습니다. 히말라야 등정하다가 이 산 높이가 7천이 넘어요. 그들이 정복하려는 곳이. 그런데 산 절반 정도인 3,500m 정도의 베이스 캠프를 차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이스 캠프라는 곳은 기후로부터 변화무쌍한 기후에서 안전한 곳에 차리는 곳이에요. 여기에 눈사태, 돌풍이 일어서 한국 등반대원 5명, 그 현지인 조력자 4명이 목숨을 잃었단 말이에요. 꼭대기도 아니고 한 절반 정도의 안전한 베이스 캠프에 이런 돌풍이 몰아치리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일을 알 수 있는 존재가 누굴까요? 지금 캘리포니아의 산불이 어떤 패턴을 넘어선 상태로 크게 아주 뉴스거리에서 빠지지 않을 정도로 이상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산불 크게 번지고 있어요. 피 지혜도 상당하고 지금 현재 미싱된 사람, 아마 그 미싱된 실종자들 300명 이상의 사람들은 사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를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재해 방지 시스템으로 어떻게 손을 쓰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올 수 있는 변화, 미래 예측, 불안한 어떤 모습. 우리에게 있는 목자는 날씨 패턴과 계절 변화에 통달한 좋은 목자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에 불안한 장래를 아시는 목자세요. 왜 우리가 그분을 깊이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주님 알기에 정통해야 되는가 하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일어날 모든 현상에 대하여 모든 예측 불능한 상황에 대하여서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좋은 양치기는 미리 계획합니다. 이동 경로를 계획합니다. 어디에서 언제 출발해야 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형 파악에 능합니다. 지형에 대한 지식이 아주 출중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는 어떤 야생동물이 출몰하더라 알고 있어요. 어디에 가면은 좋은 시내가 흐르고 저쪽에서 양들에게 목을 축일 수 있는 곳이 있다. 지형 파악에 대해서 능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 목자 되셔서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능하십니다. 네 번째, 비상처치. 질병과 상처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응급처치해야 되는 그 능력을 선한 목자는 갖추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근면성실합니다. 땅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돌을 제거하고 들쥐가 파놓은 그런 구멍을 메꾸고 가시덤불을 쳐서 제거하고 정리하는 것, 그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요구되는데 선한 목자는 그리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 예수님께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목자 주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에 철저하게 정통하시고 아시는 주님의 행하심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유혹과 시험에 그분께서 정통하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번 주에 한국에 약 60만 정도의 수험생들이 대학 수능시험 쳤어요. 60만 정도이면은 그 가족 4명, 뭐 친구 이렇게 하면은 약 한 5,600만 정도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긴장하고 하는 순간이에요. 그 하루. 그런데 그 집에 고3 누나가 오늘 시험 치는데 5살짜리 아이가 있다라고 생각해봐요. 부모는 긴장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침부터 막 분주하게 준비를 할 때 이 5살짜리 아이가 오늘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겠어요? 왜 그것을 모를까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이 심각한 날인 것을 공감하지 못해요. 군대 갔다 온 사람만이 공감하는 어떤 영역이 있어요. 담석증으로 인해서 방바닥을 떼굴떼굴 굴러본 사람만이 아는 어떤 경험치, 공감하는 영역이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뭐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은데 마약 중독에서 자유롭게 되어본 사람만이 아는 그 지긋지긋함과 또 거기서 해방됐을 때 자유의 감정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은 정말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 구절이 나를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이 주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나가면 안 돼요. 붙잡고 실험을 해야 돼요. 내 심령 깊은 곳까지 그렇습니다라고 감격이 터져 나올 때까지 붙잡아야 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4장 15절이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다윗이라면 이렇게 표현을 쓸 것입니다. 나의 목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군대도 갔다 오지 않으셨을 테고 담석증으로 고생해 보셨을까요? 마약 중독에서 해방돼 보셨을까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나가고 있는 이 모든 감정세계 예수님은 아예 안 키워봤잖아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예수님은 아예 안 나와봤잖아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이 죄 가운데 극중 가운데 눈을 보지 않았을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안 가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경험세계, 감정세계 5살짜리는 지금 오늘 수능 있는 날 엄마, 아빠가, 형이 왜 저렇게 분주하고 걱정스럽게 웃지 않는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것을 공감할 수 있는 경험치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있는 이 목자는, 선한 목자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빚이 커져가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괴로움은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 그 경험 세계를, 감정의 깊이 있는 그 세계를 궁금하세요. 저 여러분은 어디에 응시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는 뭐 할 때마다 딱 붙었습니다. 그런 사람 있나요? 그 실패의 감정, 중요한 시험, 중요한 어떤 곳에 내가 어플라이 했다가 떨어지는 그 경험들, 그것이 거듭 반복되는 경우, 모습은 다양하지만 그것이 결혼에 있어서, 직장에 있어서, 학교에 있어서, 만남에 있어서, 비자를 받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형태로 우리 삶 가운데 압박으로 다가오고 행복을 앗아가는 근원으로 작동을 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철저히 공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주님께서 나라에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이 질문은 그 답이 회의론, 의심으로 가든지 확신으로 가든지 꼭 이 질문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에이 모르겠다. 그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의심으로 가고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보이고 할지라도 이 질문을 하세요.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나를 대접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을까? 나의 삶에 대한 시즌별 계획과 전략을 갖고 계실까?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과연 복된 계획일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확신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대한 시즌별 계획과 전략을 갖고 계시고 이 계획은 내가 걷는 길에 대한 복된 계획이다. 첫 번째는 내가 태어날 때 나의 존재 생각해 보십시오. 성별, 피부색, 혈액형, 뼈 구조, DNA, 감정선. 어느 나라에 태어날지, 어느 가정에 태어날지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하시죠? 이건 우연이 아니다. 내가 이런 피부색을 갖게 된 거, 이러한 뼈 구조를 갖게 된 거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느 가정에 태어날지, 어떤 성별로 태어날지, 첫째, 둘째로 태어날지 그것을 계획하셨다. 혹시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여기 동의 안 하시면 진행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우연으로 태어났다. 남자로 태어난 거, 여자로 태어난 거 그냥 우연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진행이 안 돼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멘 하셔야 돼요. 내가 국적을 갖게 된 것, 이런 피부색을 갖게 된 것, 이런 뼈 구조를 갖게 된 것, 이런 혈액형을 갖게 된 것, 우연이 아니다라고 출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것이 진실임을 알고 그 다음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태어남을 계획하신 분이라면 태어난 다음에 나의 인생에 대한 완성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계획을 갖고 계신다. 삼성 태블릿이든지 애플 아이폰이든지 론칭하기 전까지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디자인하고 그것을 만들어냅니다. 그 이후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에 계획이 없다? 두 번째,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 묘사가 나옵니다. 하늘과 땅, 해와 달, 별, 모든 조류, 가축, 짐승, 나무, 씨 맺는 채소들.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하늘의 별들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었다고요? 아니에요. 명령으로 만들어요. 창세기 1장은 제가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영어로 읽을 때, 원문을 읽을 때, 한글로 읽을 때, 읽는 것을 오디오로 들을 때 새롭게 발견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을 내렸을 때 존재하게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람을 만드실 때는 다르게 창조하십니다. 흙으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나는 새를 향해서도 주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챙기시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사람은 영원한 동반자로서 승리했기 때문에 다르게 지으세요. 설계 자체가 달라요. 세 번째, 건축물의 설계 도면을 우리는 블루프린트, 청사진이라 해요. 거대하고 중요한 건물일수록 이 설계 도면이 분량이 크고 정교합니다. 조그만 창고를 하나 짓는, 작업 공간을 위해서 창고를 짓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이 설계 도면이 A4 한 서너 장이면 돼요. 근데 911 사태로 무너진 세계무역센터, 그것을 재건축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설계 도면은 큰 책으로 나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 공간 가운데 그 꽃으로, 창조의 꽃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으로 승리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에 분명하게 들어가 있어요. 다윗이 지은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은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설계 도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사용 설명서, 작동 원리, 나에 대한 것이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주의 책에 다 기록된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책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복된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자기의 고집과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서 그 사용 설명서를 무시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이 하나님의 청사진이고 나를 위한 설계 도면이에요. 이대로 만약에 내가 건축된다면 내 인생은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고집스러운 양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보다도 내 자신이 보기에 옳은 고집스러운 면들이 내 인생의 완성을 망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속성을 아시기 때문에 내 삶의 특정 순간에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청사진 블루프린트대로 살 수 있도록 개입하여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1985년, 지금부터 33년 전 12월달 제가 예수 믿은 지 한 2년 반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때 말씀을 공부하던 제자훈련 단체 겨울 수양회가 있었는데 서울 불광동 어떤 수련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군에 갔다 왔고 4학년 대학을 마치고 직장을 얻어야 되고 결혼도 앞두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주의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데 그 순간 주님께서는 어떻게 나에게 간섭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그 1985년 12월 겨울 수련회 때 그 특별 강사로 오신 분이 OM 소속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저녁 집회 메시지 그 내용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진로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내용 자체는 다 기억이 안 나지만 요약하면은 가장 많이 남기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선교사님이 도전을 했고 어디에 나의 삶을 투자해야 하나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그 메시지 전달되었습니다. 주의 책에 기록된 대로 선한 계획을 나의 삶에 이루어가시는 주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우회의 길을 가도록 개입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성실하게 개입하시는 그 일이 아주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이제 여러분이 구약에 나오는 두 인물을 보게 될 텐데, 저는 이 두 인물을 오늘 이 시편 23편 3절의 말씀과 비교해서 여러분이 경청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제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두 인물을 다루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두 가지는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안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십시오. 두 번째는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아무 문제 없이 순조로울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인도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중반에 아내를 통해 자녀 얻을 수 없던 아브라함이 요정 하가를 통해서 자녀 얻는 것을 시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섭리를 계획해 놓으셨는데 중간에 내가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의뢰하는 대신에 나의 생각과 상식이 앞설 때가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스마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의도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가를 취하여서 자녀를 얻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11년 동안 기다렸다가 자녀를 얻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어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의의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곁길로 빠졌다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았습니다. 창세기 17장 11절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13살 때였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 이스마엘이 13살 약속의 땅에 들어온 지 25년째예요. 아이가 안 생겨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7장 15절 여기 보면은 아내의 이름을 사례에서 사라로 바꾸시면서 16절 한 번도 아기를 가져본 적이 없는 여인 사라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여기서는 그는 아내 사라입니다. 내가 사라 그에게 복을 주어 사라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여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타나리라. 17절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을 하리요. 지금 25년간 아기 가지는 것을 실패했고 이제 사라의 나이는 90세가 되었고 창세기 18장 11절을 보니까 사라에게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로마서 4장 19절은 이 사건에 대해서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 이런 표현을 했고 히브리서 11장 11절은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더라. 생산 중단에 들어간 몸의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것인데 아내 이름 이렇게 바꾸어라. 그리고 이 아내를 통해서 이러한 자손이 생길 것이다. 지금 25년 동안의 그 태가 죽어 있는 상태의 여인을 향해서 그래서 17절 18절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17절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이 고백하는 명령이 이것입니다. 18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분께서 염두에 주신 청사진이 있는데 살아가다가 보니까 이스마엘이나 상식선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합리적인 선에서 우리는 타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은 이삭이라는 사라 너의 아내를 통해서 나오는 자식이라야.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녀가 나와야 되고 내가 지금 너와 언약을 세우듯이 사라가 낳은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다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것이 나의 승리이며 지금 이것을 위해서 25년 동안 성실하게 너의 삶 가운데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왔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침묵하는 것 같고 지금 인도하시는 거야? 나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이 확실한가? 그것이 복된가? 신뢰할 만한가? 진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 개의 꿈을 주십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그 꿈은 하나님의 청사진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두 개의 꿈은 곡식단들이 일어서서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 하나. 두 개는 해와 달, 별, 열, 한 개의 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하는 꿈. 두 개의 꿈을 주세요. 이게 17살 때 일입니다. 이 꿈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그 장소가 어디인가? 창세기 37장 18절을 보십시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두신 이 꿈이 실제로 열매 맺기까지 보통 수십 년이 걸리는데 저와 여러분은 양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길을 잃기 쉬워요. 놓치기 쉬워요. 주님 앞에 실망하고 선하심을 신뢰하기보다는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18절을 보면은 형들이 그를 죽이려 합니다. 18절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꿈을 주셨다면 분명히 꿈을 죽이려는 꿈을 없애려는 시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허락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28절에 그 형들이 팔아버립니다. 28절 보겠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왜 길로 인도하시는가? 나라면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신다고 생각했겠는가? 이게 의의 길인가? 노예로 팔리고 그것도 말이 통하지 않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인가? 우리 시각은 요셉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끝났다. 17살에 꿈꿨던 그 두 개 꿈이 어떤 의미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을 신뢰하는 거룩한 작업이 필요하고 이때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주님이 소나기에 잡힐 때까지 이것이 영혼의 가장 어두운 시간들이에요. 근데 이 어두운 시간들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데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방문하는데 그것을 세상적인 방식으로 지나가는 사람과 함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상식선에서는 주님이 미워요. 그리고 이 상황이 싫어요. 우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와 목자께서 그분의 꿈을 추진시키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36절을 보십시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하나님의 시각에서는요. 하나님의 승리적인 그분의 설계 도면은 바로 왕을 대면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요셉을 미리 애굽 땅에 내보내는 것이고 그 애굽 땅의 최고 통치자인 바로와 대면하는 것이요. 바로라는 이름이 그 생일 가운데 등장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청사진이에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두 개의 꿈을 꾼 17세 소년, 지금 여기서는 한 18세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에게는 바로를 직면하고 바로를 한다는 그 컨셉 자체, 생각 자체가 없어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은 바로를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힌트가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넘겨졌다.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위해서 근접해 있는데 아마도 이 요셉은 바로 왕의 친위대 수장이면은 엄격하고 잔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싫은 거예요.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평범한 어떤 부자의 노예로 팔리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이라는 바로 왕의 친위대 수장에게 팔려가서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런 경험입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근접해서 읽으면서 저 삶 가운데 일어났던 지나간 시련을 낭비한 그 세월들. 39장 2절 보겠습니다. 이제 보디바대 집에 왔습니다. 39장 2절에 저와 여러분은 익숙함을 좋아하는 속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의 사랑을 받아요. 여기 머무르고 싶어요. 익숙함. 하나님께서는 꿈을 이루기 위한 연결고리로서 보디바를 만나게 하신 것이지 이게 최종 정착지점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의의 길로 인도해야 될까요?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보디바의 아내 요셉 유혹 실패 사건이 나오고 참소가 나오고 그리고 보디바의 분노로 인해서 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은 지금 이것이 좋다. 주인의 총애를 받고 목숨의 위협을 받지 않아도 먹고 입고 눈을 잘 곳이 있으니 더 이상 인생에 안 꼬였으면 좋겠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거룩한 열심을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진행해보자.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면은 이 보디발이 심히 듣고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다. 왕이라는 표현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설계한 완성 지점까지를 서서히 보디발을 거쳐서 왕의 제수를 갖추는 그곳.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왕과 대면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요셉은 여호와께 제가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제 마음의 순전함을 지켰는데 주님 왜 이런 불행이라고 의문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자이신 주님은 아니다. 너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꿈의 실행을 내가 지금 진행하는 것이란다. 갇힌 지 2년 뒤에 비로소 바로 왕을 대면합니다. 다시 말해서 꿈을 꾼 지 13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바로를 대면하고 난 다음에 이 꿈에서 처음 꿈이 뭐예요? 곡식단들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것이었고 11별이 절하는 것이에요. 이 꿈이 그 꿈대로 11별이 절하는 것은요. 22년이 경과했을 때예요. 창세기 42장 6절에 보면은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며 22년이 지나서 실행돼요. 그때 주님의 뜻에 대해서 주님의 의의 인도에 대해서 저항했던 그 요셉이 이제 비로소 창세기 45장 4,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려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셨다. 그 꿈이 가진 뜻은 이런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형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창세기 45장 4, 5절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 8절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자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최종 설계 도면의 모습이 우리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중간 과정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저항이 일어나고 내 개인적인 관점에서 고집을 비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행지사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고집을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습관적으로 익숙하게 확신하고 있던 이 고집을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한번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주신 어떤 생각이, 음성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광야 같은 과정이 좀 더 견딜만하고 때로는 강같은 평화가 지배하기도 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요, 삶의 방향과 어떤 계획과 선택을 내리기 전에 주님의 강구를, 주님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강구를 하십시오. 그 두 주장할 수 있는 근거 구절을 이사야 48장 17절과 이사야 30장 21절을 여러분의 성경에 표시해 놓으시고, 다시요, 이사야 48장 17절과 이사야 30장 21절. 이사야 48장은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주장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이사야 30장 21절은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을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저는 강구하기 전에 답답하고 대책이 없는 그런 상태였다가 주님 앞에 강구하고 기도하고 그 뒤에 기도가 끝났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선명하게 떠오르는 경우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기도하기 전과 강구하기 전과 기도의 자리를 떠나왔을 때 제 마음의 상태가 달라진 걸 참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두 성경 구절을 주장하시면서 주님, 주께서 내 삶에 대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여기 시편 23편을 떠올리고 언급을 해도 되고요. 주님의 최선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사야 30편 21절의 약속대로 이것이 바른 길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요셉의 경우처럼 그 복된 길이, 내가 상상했던 그 복된 길이, 주님의 의의 길이 지금 환경보다, 지금 상태보다 좀 더 열악하고 불편하고 그렇지만 분명히 지나가는 섭리적인 길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지혜 주십시오. 주님 이 길을 걸어갈 때 주님 오해하지 아니하고 찬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광야 같은 인생길 주님 신뢰하면서 주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 격려합니다.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응원하시는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한순간도 그치지 않고 응원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치유와 응원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구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짧은 순간이지만 무릎 꿇는 그 순간순간이 귀합니다. 힘내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함께 싸우는 자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 DNA를 지으신 주님께서 지금 의 길로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선하신 인도를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 있습니다. 주님의 최선이 무엇인지 알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보시기에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주시고 이사야 30장 21절의 약속대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 그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그의 심령에 확신을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계시 수단을 열어놓으셔서 그에게 인도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